오늘 이 저녁에 우리 짧은 말씀 누가복음 17장 32절입니다. 누가복음 17장 32절 한번 같이 읽을까요? 시작. 룻의 처를 기억하라. 이제 이 앞뒤 본문을 같이 읽으면 좋은데 그냥 제가 이 32절만 딱 이렇게 이렇게 함께 읽었는데 이게 어떠한 본문이냐면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에 이 땅의 정말 마지막 종말의 그때에 우리가 누구를 생각해야 되냐, 룻의 처를 생각해야 한다는 거예요. 성경을 보면 얼마나 좋은 분들 많이 나옵니까? 정말 우리가 본받을 만한 믿음의 조상들이 얼마나 많이 나오는데 이 마지막 때 이 누가복음 17장 말씀은 누가 하신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에 마지막 때에 마지막 심판의 때에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딱 누구를 생각하느냐? 룻의 처를 기억하고 생각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존 라일의 그 거룩 성결이라는 책을 통해서 우리 금요 예배 시간에 한 장씩 한 장씩 함께 그 책의 내용을 중심으로 이렇게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고 있습니다. 제일 먼저 우리가 무엇으로 시작했습니까? 죄에 대해서 우리가 바로 죄인이다라는 것으로부터 이제 시작했습니다. 항상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하나님은 참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신 분이다라는 그러한 것을 반복해서 말씀하시는데 왜 하나님이 자비로우신 분이시냐? 그 하나님이 자비로우시다라는 것 그 의미 속에는 어떤 것이냐면 참 우리가 죄인인데 우리가 말을 진짜 안 듣는데 하나님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먼저 사랑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결코 우리에게 죄를 합리화하라는 것이 아니라 때론 우리가 철이 없고 깨닫지 못했을 때에 막 살았는데 어느 순간 깨닫게 되잖아요. 아, 내가 참 하나님을 배반했구나. 내가 참 죄인이구나. 그때 우리의 얼마나 마음이 우리의 생각이 우리의 상태가 낙심이 되겠어요. 그런데 그때에 그러한 우리들을 하나님께서 먼저 사랑해 주셨다는 것을 기억하고 이제 그 깨달음으로 거룩한 삶, 성결의 삶을 살라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가 깨닫고 거룩한 성결한 삶을 살아가려고 하는 것을 성화라고 하고 또 이 성화의 과정은 분명히 열매로 나타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라고 말로만 하지 말고 우리가 그러한 삶을 살면 반드시 열매로 나타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열매를 맺기 위한 과정이 결코 순탄하지만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런 거 많이 경험하지 않습니까? 내가 이번 한 주간 내가 정말 믿음으로 한번 살아봐야 되겠다. 내가 이번 한 주간 정말 좋은 것만 말하고 생각해야 되겠다. 실천해야 되겠다 라고 딱 했을 때 어떻습니까? 세상이 협조합니까? 안 합니까? 세상이 협조를 하지 않아요. 나랑 제일 가깝고 어떻게 보면 나를 제일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은 사람이 협조를 안 합니다. 그러니까 기가 막힌 거예요. 그래서 그러한 것도 뭐 어떤 분은 그 설교를 듣고 가가지고 자기 남편한테 사탄아 물러가라 뭐 했다는 분도 있더라고요. 왜 내가 믿음으로 살려고 하는데 이렇게 방해하냐? 당신 마음속에 이 마귀가 들어가서 그렇다. 여러분 그런 말을 함부로 하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더 화가 나는 거죠. 그런데 어쨌든 간 좀 우리가 뭐 그렇게까지 이야기할 수는 없지만 조금만 협조를 안 해요. 믿음으로 한번 살아보려고 하고 잘 살아보려고 하면은 왜 이렇게 유혹이 많이 있습니까? 그래서 이 존 라일도 이야기하고 존 라일이 이야기하는 것이 다 성경에 나오는 것이지만 항상 우리가 이 세상에 어떠한 삶을 살아가느냐,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러한 영적인 거룩한 삶, 성결을 향해 나아갈 때는 영적인 전쟁, 그런 싸움이 있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싸움은 공짜가 아니에요. 영적인 비용을 지불해야 됩니다. 영적인 비용이지만 실질적으로 우리가 우리의 물질적인 부분, 우리의 시간적인 부분을 포기해야 되는, 대가로 지불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때로는 정말 믿음이 없으면 내가 누구이고 하나님의 선하신 그 은혜를 온전히 깨닫지 못한다면 내가 왜 이렇게 믿음으로 살려고 하는데 하나님 나한테 돈을 요구합니까? 왜 나한테 희생을 요구합니까? 내가 이렇게 잘하려고 하면은 하나님께서 그냥 잘 협조해주고 모든 것이 순탄하게 가게 하면 좋잖아요 라는 그 마음이 있어요. 근데 세상이 그렇지가 않아요. 그래서 영적인 선한 싸움을 싸우고 또 그거에 대한 대가를 지불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그 대가를 지불하는데 처음부터 딱 그냥 드리고 그냥 헌신하면 딱 좋을 텐데 어떻습니까? 아까워요, 솔직히. 그래서 이게 참 어렵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조금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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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장해 가는 거예요. 지난주에 엊그제구나 결혼식이 있었어요. 주중에 결혼식이 있어가지고 이제 이렇게 대화를 하고 있는데 이제 어떠한 그 우리 교회 집사님의 딸이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우리 같이 간 분에게 이분이 그분의 딸입니다라고 얘기했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갑자기 그분이 뭐라고 하냐면은 첫째냐 막내냐 막 그런 거를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러냐고 했더니 그 집사님이 항상 자랑을 하는데 그 막내딸이 아버지한테 2,000불을 보낸대요. 매달. 저도 처음 들었어요. 그러니까 그게 너무나 너무나 궁금했대요. 그런데 그 딸이 아니에요. 그 딸은 아니었어요. 그렇지만 어쨌든 간 자기도 알고 있다고 얘기하더라고요. 와, 여러분, 우리가 부모님한테 매달 제가 드리나요? 예. 네. 못 드리죠. 아직도 우리 어머니가 줄 것 생각, 손주들 생각하면서 줄 것만 받을 것만 생각하고 있는데, 그렇죠? 이게 정말 사랑하고 또 정말 존경한다면 정말 우리 그 따님처럼 물론 능력이 돼서 그런 것도 있겠지만 능력이 된다고 해서 미국에서 살아가면서 매달 2,000불을 부모님한테 보내는 것은 정말 쉽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런데 그렇대요. 그러니까 이게 정말 이 아버지를 향해서 어머니를 향해서 지불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삶도 헌금하는 게 솔직히 아깝습니까? 안 아깝습니까? 하나도 안 아까운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 하나도 아까운 데에 딱 쓸 때가 있는데 헌금을 드릴 만한 여건이 안 되는데 헌금을 드려야 될 때가 있어요. 그건 솔직히 고민이 됩니까? 안 됩니까? 하나도 고민이 안 된다 그러면은 막 그런 분도 있겠지만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은 이제 고민을 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하나님께서 분명히 채워주실 것이다 라는 그 믿음이 있기 때문에 경험했기 때문에 우리가 그거를 대가를 지불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신앙의 삶 가운데에 그러한 대가를 지불하는데 그러한 것이 단순히 어떤 그 물질적인 것, 시장적인 것뿐만 아니라 어떠한 나의 성장과 관련되어 있다는 거예요. 내가 정말 교회를 사랑하는가? 내가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가?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선교하는 삶을 살아가려고 하는가? 이렇게 막 그런 것과 연결되어 있고 그러한 것을 통해서 확신을 가지게 되는 거예요. 이게 열매이기도 하고 과정이기도 한데 구원에 대한 확신, 그리고 이러한 확신이 어떠한 다시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 와도 흔들리지 않는, 불안해하지 않는 이제 구원의 확신과 연결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두 사람에 대한 것을 지난 시간에 이제 함께 묵상을 했습니다. 제일 첫 번째 누구냐? 모세. 모세를 통한 모범. 모세는 순수하게 애굽 바로의 아들은 아니었지만 양자로 들어가서 애굽의 그 왕의 궁전에서 왕의 교육을 받으며 왕자로서의 대우를 받으며 살았어요. 40년을. 그런데 그가 스스로 그 모든 것을 다 포기했다는 거예요. 하늘의 상급을 바라보고 자기가 그 모든 것을 이제 포기했어요. 그 다음에 이제 반면 교사로 롯을 이야기했습니다. 롯은 어떠한 사람이었어요? 지체했어요. 하나님의 그 말씀,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을 때에 지체한 거예요. 빨리 도망해야 된다라고 했는데 여러 가지 핑계하면서 지체를 했는데 그 지체했다는 건 뭐예요? 미련이 남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돔 성이 그 떠나는 그 멸망을 앞두고 빨리 떠나라고 하는데 이렇게 떠나지 못하고 지체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오늘 말씀에 나오는 그 롯의 아내의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롯의 아내를 강제로 이제 끄집고 데리고 나왔단 말이에요. 하지만 동시에 하나님께서 분명히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뒤를 돌아다보지 말라고 그랬어요. 오늘 그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얘기하는 거예요. 왜 잔라이 그분이 왜 이 부분을 이 롯의 처에 대한 것을 이야기했냐. 오늘 우리들에게 어떠한 의미가 있냐는 거예요. 그리고 이 말씀이 어디에서 나오냐. 마지막 날 심판의 날에 대한 경고가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땅에 분명히 다시 오시고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이 심판의 날인데, 그날은 정말 모든 것이 끝나는 날인데, 그 순간에 뒤를 돌아다 보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그 롯의 치열을 생각한다는 것이 오늘 우리들에게 어떠한 의미인가. 제 첫 번째로 이제 살펴볼 것은 뭐냐면, 이 롯의 처가 바로 롯의 아내이기 때문에 엄청난 특권을 누렸다는 거예요. 뭐 그 당시에 아브라함이 본토 친척 아버지 뱃집을 떠났을 때에 롯이 함께 떠나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그 복을 누구도 함께 누렸어요. 롯도 함께 누린 겁니다. 자, 그리고 그러한 그 롯의 아내가 되었다는 거예요. 이거 얼마나 놀랐습니까? 바로 그 아브라함과 롯의 가문에 엄청난 부를 이루어서 두 사람이 이제 나누어질 수밖에 없는 그러한 풍족함을 누렸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예배할 때에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의 복을 주셨을 때 롯에게도 주셨고 롯의 아내도 그 자리에서 그것을 함께 누린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하나님의 천사들이 지금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하는 그 순간에 바로 롯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롯을 구원해 내시려고 천사들을 보냈고, 그리고 롯의 아내도 하나님의 놀라운 그 은혜를 경험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의 그 은혜가 롯의 아내를 그 소돔과 고모라 성에서 끌어냈는데, 여러분, 롯의 아내가 구원 받았어요? 못 받았어요? 죽었지만 천국에는 뭐 갔겠지, 그게 아니죠. 구원 못 받았어요. 한마디로 왜 못 받았어요? 천사들의 손에 의해서 소돔성 고무라성 밖으로 나왔는데, 나왔는데 뭘 했어요? 뒤돌아본 거예요. 이게 존 라인 목사님도 뭐 하고 우리가 많이 들은 거, 이게 바로 오늘 우리들에게도 엄청난 경고예요. 제가 뭐 모태신앙을 가지고 있어요. 어렸을 때부터 뭐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자랐어요. 그러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내가 믿음의 가문에서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 그 다음에 우리 부모님 저를 위해서 얼마나 많이 기도하셨겠어요. 지금도 기도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은 그것 하나만으로 내가 목사의 아들이고 그 다음에 뭐 5대째 예수를 믿는 집안에서 태어났고 그것이 내가 바로 그냥 구원받는 그냥 뭐 조건이 됩니까? 바로? 물론 그것이 나한테 좋은 기회는 될 수 있지 모르겠지만, 내가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신하지 않냐면, 예수를 믿지 않는다면 내가 정말 좋은 여건에서 태어났지만, 여건을 가지고 있지만 결코 내가 구원받는 것은 아니란 말이에요. 반대로 이럴 수도 있어요. 뭐 이번 주에 말씀, 주일 말씀하고 연결되지만, 우리가 막 하나님을 간절히 찾고 그 다음에 기도할 때는 대부분 어떠한 상황이냐면 정말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상황을 경험할 때에 거기에 가고 싶은 간 사람이 몇 명이나 되겠어요? 다른 말로 표현한다면 내가 실수해서 간 사람이 몇 명이나 되겠어요? 나는 나름대로 잘해보려고 했는데 이 주변의 환경이 나를 도와주지 않는 거예요. 뭐 제일 대표적으로 부모님 때문에, 뭐 좋은 쪽으로 하든지 나쁜 쪽으로 하든지 부모님이 뭐 많이 서포트도 못 해줄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참 힘들고 어렵게 자랐어요. 자, 그러면은 그 다음에 어렸을 때는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를 모르고 살았어요. 그리고 나중에 예수를 알게 되었어요. 정말 힘들고 어렵게 예수를 알게 되었어요. 자, 그러면은 여러분, 모태신앙도 아니고 부모님으로부터 많은 어떠한 것도 뭐 후원도 받지 못하고 영적인 어떠한 도움도 받지 못했기 때문에 구원 못 받아요? 결코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지난주에 히스기야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누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남유다가 특별히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가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 사람이 누구예요? 히스기야. 한마디로 히스기야예요. 그리고 그 아들도 보면은 정말로 악합니다. 자, 그런데 바벨론에 포로로 끌려가가지고 거기서 태어난 사람들은 어때요?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왜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왜 바벨론에 포로로 잡혀온 상태로 태어났냐는 거예요. 우리가 뱃속에 있었는데 죄를 지었냐는 거예요. 왜 우리 부모 때문에 우리 조상 때문에 이런 일을 당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이사야 40자를 통해서 무엇을 먼저 말씀해 주셨어요? 위로한다는 거예요. 위로해 주신다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 그러니까 우리가 어떠한 조건이든지 그것이 좋은 조건이든 나쁜 조건이든지 정말 중요한 것은 내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시인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롯의 아내의 이야기로 돌아가면 롯의 아내는 정말 좋은 남편을 만났어요. 롯은 정말 바른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이 아내였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롯도 참 롯의 아내도 괜찮은 사람이었을 것 같아요. 뭐 지금으로 비유한다면은 나쁨을 얼마나 나빴겠어요. 그 남편 자체가 워낙에 좋은 사람인데. 하지만 사람들한테 그런 식으로 존경받고 한마디로 이 소돔과 고모라 그곳이 너무나 좋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탁 끊어낼 때 끊어내야 되는데 끊어내지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주님을 만나고 그 다음에 우리가 정말 내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그 믿음의 고백이 있어야지 구원받는 거지. 뭐 남편의 배경이 좋다, 아내의 배경이 좋다, 부모의 배경이 좋다, 아니면 뭐 내가 개인적으로 성공했다, 뭐 그러한 것이 사람들에게 어떠한 인정을 받고 사람들이 무시하지 못할 조건은 되겠지만 결코 그것이 구원을 자동적으로 주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뭐 어떻게 보면은 교회 다니는 것도 마찬가지잖아요. 뭐 우리가 상당히 좀 이중적인 말씀이 있어요. 뭐냐면은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했기 때문에 다 여기에 와서 예배를 드리는 줄 믿습니다. 그렇잖아요. 그래서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것 그 자체가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시고 우리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해 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있는 분들은 다 천국 갈 줄 믿는 거예요. 그런데 동시에 다 들어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가는 게 아니라고 또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가끔 이렇게 설교할 때 오늘 이 자리에 있는 분들은 다 구원받은 줄 믿습니다. 딱 하면은 다 아멘하고 네 저도 확신합니다. 그랬더니 제 아내가 은성 씨가 지난번에는 여기 있는 사람들 중에서 구원 못 받을 사람도 있다고 그랬는데 왜 자꾸 목사가 이게 이 말했다가 저 말했다가 그러냐고 그러면 어떻게 생각하세요? 왜 그래요? 사도 바울도요 두려워했어요. 정말 복음에 참여하기로 원했단 말이에요. 내가 열심히 주님의 일을 했는데 마지막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면 어떻게 될까?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은 모든 사람에게 열려있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구원을 향해서 나아갈 때 정말 선택한 사람들은 열심히 예배를 하고 열심히 하지만 그 가운데에 변질되고 어떻게 보면 잘못 믿고 있는 사람도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자세는 뭐냐면 차별하지 않고 여기에 있는 모든 사람이 구원받았다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저는 여러분을 대하는 거예요. 거기에는 뭐도 있냐면은 열심히 봉사하고 열심히 섬기는 사람도 있지만 뭐 우리 시카고 한인연합 장로교회는 그런 사람은 없는 것 같아요. 하지만 얘기를 들어보면은 뺀질뺀질하고 말만 잘하고 앞에서 이야기하면 안 되는 게 하나도 없는데 지나고 나면 된 게 하나도 없어요. 뭐 그런 사람도 있잖아요. 그러면 제가 그런 거를 경험하면서 그냥 좀 뺀질뺀질하다는 사람을 갖다가 저 사람은 천국까지 못할 사람으로 대하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함부로 판단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태도는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았다. 그 사람이 정말 지금 보이는 모습은 정말 구원받은 사람 같지 않을지라도 하나님의 구원은 마지막 그 순간에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게 다음 주에 이제 나눌 내용인데 십자가에서 정말 죽음을 앞두고 구원받는 사람도 있잖아요. 차별하지 않고 낙원에 가는 사람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절대로 함부로 판단하면 안 되지만 지금 내 모습이 거룩하다고 지금 내가 사람들한테 인정받고 있다고 해서 내가 당연히 반드시 천국 가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결국 내가 주님을 사모하고 마지막 그 순간에 내가 예수를 믿으면 되지 잘 믿으면 되지 그런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 바로 지금부터 내가 정말 예수를 똑바로 보면서 서로의 세상을 향해서 미련을 두지 않고 살아가는 그 믿음의 자세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롯의 아내가 여러분 어떻게 보면 참 그래요. 뒤를 이렇게 한번 돌아본 것이 소금 기둥이 될 정도의 엄청난 죄입니까? 왜 그렇습니까? 그 사소해 보이는 그 행동 하나가 그 사람의 마음이 어떤지가 딱 드러나는 거예요. 여러분도 그런 거 느끼지 않아요? 대화하다가 상대방은 전혀 그런 의미가 아니라고 하지만 무의식적으로 딱 한 그 말이 야, 이 사람의 마음이구나. 내가 진짜 알아봤다. 라고 생각한 적 있어요, 없어요? 이 부부간에도 대답 말할 때 정말 조심을 해야 돼, 그렇죠? 어떤 때는 나는 정말 그런 의도가 아니었는데 불쑥 정말 아내가 남편이 싫어하는 말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 나는 그런 의도가 아니라고 얘기하지만은 그러니까 이제 상대방 듣는 사람 입장에서는 그래 당신이 그러한 의도로 말한 건 아니라는 건 알겠지만 그래도 내가 그거를 싫어하는 것을 알면서 무의식적으로 그런 것이 나왔다는 것은 그런 것을 품고 있기 때문이 아니냐라고 싸웁니까 안 싸웁니까? 싸우는 거예요. 근데 하물며 영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 하나님의 말씀임에도 불구하고 왜 이렇게 행했냐? 진짜 그 마음의 상태가 그렇다는 거예요. 뭐 하와가 선악 하나를 따먹은 게 아유 모든 인류가 다 죽을 만큼 큰 죄입니까? 사소해 보이는 거군요. 저 사과 하나 따먹었다고. 그 그냥 다 우리가 모든 인류가 이렇게 다 그냥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고 죽을 만한 죄예요? 여러분 하지만 자그마한 것이지만 그 조그만한 그것이 지난주에 말씀을 나눴던 히스기야가 어떤 자기의 가진 그 모든 것을 막 자랑하려는 그런 것이 뭐냐면 내가 이렇게 대단한 사람이야. 그리고 그 대담이 대단하다는 그 자부심이 하나님의 자리를 침범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롯의 아내의 그 행동을 통해서 그 돌아본다는 그 자체가 미련을 두는 것도 있고 하나님의 그 말씀에 대해서 절대적인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두려움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명령하셨는데 하나님이 싫어하시는데 그거를 했다는 것은 어떠한 의미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도 절대적인 권력을 가진 사람이 한 말은 다 잘 지킵니다. 그러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주님이라고 부른단 말이에요. 우리는 그분의 종이라고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내 의지로 내 생각대로 살아간다면은 그거는 완전히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돌아봤다라는 것은 하나님을 의심하는 것도 있어요. 야, 이 소돔과 고모라가 얼마나 화려하고 얼마나 그 성을 쌓을 때까지의 그 노력들이 얼마나 아깝겠어요. 혹시 하나님이 우리만 내쫓는 것은 아닐까? 그냥 우리만 고생시키는 것은 아닐까? 그런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그리고 막 급히 막 가라고 그러니까 아이, 급한 게 뭐 있어? 천천히 가면 되지. 그러니까 그러한 것이 다 무엇과 연결되냐면은 조금씩 조금씩 하나님을 향한 절대적인 믿음, 하나님을 향한 절대적인 신뢰,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런 것들이 무너지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 무엇보다도 그 소돔과 고모라 악이 가득했다고 했잖아요. 롯도 그렇고 롯의 아내도 그렇고 그 악을 몰랐을까요? 알았을까요? 알았죠. 그런데 그것을 끊어내지 못한 거예요. 우리가 가지 말아야 할 자리가 있어요. 그 자리는 절대로 가면 안 돼. 근데 그 자리를 가요. 이미 무너진 거예요. 가서 앉아만 있어야지. 가서 만나기만 해야지. 이미 무너진 거예요. 이미 넘어간 거예요. 핑계하는 거죠. 하나님을 향한 그 조그만한 것이. 그래서 성경을 보면 항상 누룩을 조롭지 말아요. 누룩. 그래서 유월절, 무교절 뭐 떡 먹을 때는 누룩 안 들어가면 먹잖아요. 왜요? 누룩은 보이지 않는데. 보이지 않지만 그 빵을 변화시키는 강한 힘이 있는 것처럼 이러한 것들이 보이지 않지만 이런 보이지 않는 그 작은 마음이 그 사람만 무너뜨리겠어요? 그 사람만 무너뜨린 게 아니에요. 그 가정을, 그 교회를, 그 공동체를, 그 나라를, 그 민족을 다 무너뜨리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중요한 위치에 있는 한 사람이 무너지면 다 무너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다시 회복해 가는 과정은 엄청난, 엄청난 대가를 지불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조심해야 돼요. 조금씩 조금씩. 우리가 뭐 신앙생활 하다 보면은 이런 걸 너무나 많이 봐요. 처음에는 안 그랬는데 점점 어떤 삶의 우선순위가 예배였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 바쁘다는 핑계로 예배라든지 또 서로를 배려하는 그러한 마음들이 점점 식어지고 뭐 함부로 대하고 서로 간에 뭐 그런 거 있잖아요. 부부가 서로 함부로 대하고 그 다음에 친구들과의 관계도 어떠한 예의를 잃어버리고 선을 지키지 않고 근데 이것이 그것만이 아니라 이 교회 안에서도 그런 거예요. 선을 지켜야 되는데 선이 넘어가요. 친하다고 하는 그 과정 가운데. 그러니까 분명히 교회는 하나님을 예배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예배하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면서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도하며 기다리는 장소예요. 그런 과정 가운데 성도들이 믿음의 교제를 하는 거예요. 세상에 있는 사람들은 이기적이고 세상에 있는 사람들은 자기 욕심으로 이렇게 살아가니까 너무 상처받고 너무 막 외로우니까 그래 우리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는 그 하나만 바라보고 우리가 서로 격려하고 서로 위해서 기도해주고 서로 예배하면서 같이 가자 그 마음이에요. 그런데 이러한 그런 세상에 미련을 두지 못한 그러니까 시장의 미련을 끊지 못한 그 다음에 세상에 어떤 미련을 두는 세상에 어떤 가치관으로 이렇게 자꾸 하는 것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무너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롯의 아내를 기억하라 롯의 아내를 생각하라 라는 것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심판의 날을 우리가 있음을 믿고 준비하며 살아가는 그 사람들은 우리가 이 세상에서 분명히 살아가지만 그래서 세상에서 분명히 우리가 리더십을 가지고 살아가지만 하지만 그들과는 구별된 삶을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똑같지만 눈에 보이는 건 똑같을 수 있겠죠. 하지만 그 마음의 중심에 결정적인 순간에 정말 다르다라는 것이 드러나야 되는 거예요. 뭐 예를 들면 그거예요. 남들이 다 도둑질하니까 나도 같이 도둑질한다. 남들이 다 거짓말하고 사니까 나도 거짓말하고 산다. 남들 다 연애하고 살아요. 그러니까 나도 연애하고 산다. 그거 말이 돼야 안 돼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남들이 다 그렇게 하니까 나도 그렇게 한다. 결코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안 되는 거예요. 모르죠. 그런데 결정적인 순간에 와 틀리네. 그리스도인이 틀리네. 예수를 믿는 사람이 틀리네. 라는 그러한 이야기를 할 수 있었던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하지 않는다면 이렇게 단호하게 죄를 끊어내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심판이 우리에게 분명히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여러분 롯의 아내에게 회개할 시간이 주어졌어요? 안 주어졌어요? 뒤돌아보는 순간 그냥 끝이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 땅에서 이렇게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에게 너무나 많은 기회가 있어요. 이렇게 우리가 이 말씀을 듣는 것 자체도 이미 우리에게 기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오시는 그날 그 순간에는 그냥 끝이에요. 한 사람은 들림받고 한 사람은 천국으로 가고 한 사람은 그냥 지옥으로 가는 거예요. 이것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뒤돌아보는 즉시 그냥 소금 기둥이 되었단 말이에요. 성경에도 보면은 이러한 사람이 있어요. 대충대충 살아요. 죄를 지어도 하나님이 심판을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괜찮겠지 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홈니와 비느하스. 그 다음에 사울왕 어떻어요? 사울왕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용서해주고 은혜를 주니까 그것을 마치 자기는 어떠한 죄를 지어도 괜찮다라고 착각을 하고 사는 거예요. 아나니와 삽비라는 어떻습니까? 가룟유다는 어때요? 베드로는 회개할 기회를 찾았는데 가룟유다는 회개도 못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날은 정말 갑자기, 그 시간은 갑자기 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에게 살아있을 때에 이러한 말씀을 듣게 해주시는 그게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또 주시는 기회니까 이거를 어떻게 해야 돼요? 꽉 붙잡아야 돼요. 꽉 붙잡아야 돼요. 그리고 이 꽉 붙잡는다는 게 뭐냐면은 결단을 하는 거예요. 결단을 하는 거예요. 우리는 매일매일 결단을 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안 그러면은 마음이 약해지니까. 정말 결단을 하고 살아야 돼요. 얼마나 우리 임장수 집사님 보니까 그냥 날씬해지고 그냥 홀쭉해졌는데 운동을 열심히 한 거예요. 여러분 다이어트 쉬워요 어려워요? 진짜 어렵습니다. 진짜 어려워요. 그런데 다이어트 하면 음식을 절제하려고 하면은 음식을 절제하지 못할 이유들이 너무나 너무나 많아요. 그리고 너무나 맛있어가지고 먹다가 보면 허겁지겁 캬 먹는 거예요. 이런 것도 얼마나 유혹이에요. 그런데 이러한 그 유혹도 우리가 매일매일 힘들 때 그래야 영적인 건 정말 힘들어요. 그래서 우리는 매일매일 결단하는 거예요. 깨어있다는 게 다른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나중에 하면 되지, 나중에 하면 되지 자꾸 미루는 사람은 계속 미뤄요. 집안일도 그러지 않습니까? 나중에 해야지, 나중에 해야지 하면은 먼지만 쌓여가는 거예요. 바로 지금 해야지, 그렇게 하지 않으면 정말 쌓여만 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래요, 먼지라든지 그런 것은 우리가 언제든지 해결할 수 있지만 죄에 대한 거,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것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매일매일 정말 신실하게, 진실하게 정말 우리의 마음을 점검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믿음의 삶을 살아야 하는 거예요. 요즘은 정말 이런 것, 솔직히 막 사람들을 잔소리하는 거 싫어요. 뭐 교회에 오면은 목사님도 설교를 해주면 위로해 주시는 설교, 은혜 받는, 좀 은혜로운 설교를 해주세요 많이 얘기해요. 저도 그거 동의해요. 그래서 항상 이 설교를 할 때 주일날도 그렇고 새벽 예배도 그렇고 은혜로운 설교만 해야지. 은혜로운 설교만 하지 항상 그 마음을 가지고 했어요. 근데 제가 이제 여기 시카고 하인 연합장로교회 온 지도 10년이 넘었잖아요. 제가 딱 보니까 은혜로운 설교만 했는데도 사람들은 은혜로운 설교만 했다고 생각을 하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깨달았어요. 그러면은 확실하게 좀 세게 얘기를 좀 해야 되겠다. 그래서 잘 안 되지만 그래서 제가 주일날 어떨 때는 되게 좀 확실하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랬더니 어떤 목사님이 제 설교를 어떻게 들었는지, 그 조 목사님 주일날 그렇게 설교해도 괜찮아? 라고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힘든 거 아니야? 딱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안 했기 때문에 힘든 거예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가르쳐줘야 돼요. 그리고 저도 그렇게 살아야 되고 성도들도 그렇게 살아야 하는 거예요.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못하다고 했어요. 앞을 보고 열심히 쟁기를 매면서 가야지. 자꾸 뒤돌아본다는 건 뭐예요? 하기 싫다는 거예요. 이거 언제 다 하나요? 농사 다 지어보셨잖아요. 그 집안에 있는 조그만한 그것 관리하는 것도 얼마나 힘들어요. 그러니까 한번 안 하기 싫으면, 안 하기 시작하면, 잡초가 나기 시작하면 걷잡을 수가 없어요. 나중에 몰아서 하려고 하면은 그게 안 돼요. 그래서 매일매일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점검하고 점검하고 나의 삶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목사인 저를 잘 확인을 해야 돼요. 이 목사가 설교만 저렇게 하고 어떻게 사나, 교회는 잘 나와서 앉아있나, 새벽 예배는 잘 드리고 있나, 뭐 그런 거 좀 잘 확인을 해야 돼요. 네. 그렇잖아요. 그게 되게 중요하지 않아요? 그렇다고 너무 뭐 저를 잡으라는 이야기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시다가 우리가 서로 간에 그러한 거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예배는 그런데 빠짐없이 잘 드려요. 뭐 새벽 예배도 잘 드려요. 그런데 그 마음에 은밀한 취미가 있어요. 즐기는 것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럼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우리가 그런 것들은 정말 조심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이런 거죠. 아유, 그래도 다 죽을 때를 안다고 그러는데 죽기 전에 그때 침상에 누워서라도 간절하게 회개하면 되지. 그럼 천국만 가면 되지. 뭐 얼마나 좋겠어. 그냥 세상도 다 누리고 천국 가야지. 그런데 그런 마음을 가지고는 결정적인 순간에 다 놓쳐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사탄이, 마귀가 우리를 어떻게 유혹하냐. 이만하면 됐어. 이 정도면 충분해. 더 이상 뭘 원하겠어. 막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봐도 좀 열심히 한 것 같아요. 이거 좀 쉬고 싶고 그만하고 싶고. 내가 안 하면 다른 사람 누가 하겠지. 뭐 그런 거죠. 그런데 그렇게 했더니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내가 완전히 교회에서 멀어져 있는 거예요. 내가 신앙에서 완전히 멀어져 있는 거예요. 내가 말씀에서 완전히 멀어져 있는 거예요. 내가 찬양에서 완전히 멀어져 있는 거예요. 우리가 다시 한번 이 롯의 아내를 기억하면서 생각하면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준비하고 또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그 믿는 믿음의 삶 우리에게 주어진 그곳에서 다시 한번 앞만 바라보고 푯대를 향해서 열심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